갇힘, 갓, 힘. 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갓, 갇힘으로 한국말을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영어로는 갓, 힘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감쪽같죠?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이제 서울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충격을 받은 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거든요. 분식집을 갔어요. 갔는데 순대를 세상에 이거 다 지방 사람들이니까 막 웃죠. 여기 다 7, 80% 다 지방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람인 척 하는데. 그죠? 순대를 세상에 소금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이 비릿한 순대를 비릿한 소금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전 처음에 쌈장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부산에는 쌈장에 담아내기 하면 안 되죠. 양파와 쌈장이 함께 나옵니다. 그럼 그 양파도 찍어 먹고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 순대를 처음 받았는데 의지할 게 소금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국룰이란 게 있죠. 국룰. 들어보셨나요? 뭐 들어보셨죠? 이게 국룰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라 국자에다가 율법 룰. 예. 나라 국 율법 룰 해서 국룰입니다. 한자어와 영어의 그거죠. 신조어죠. 이게 국룰이야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휴게소에 가면 국룰이 무엇입니까? 뭐 이거는 로컬 룰인가 봐요. 그죠? 저는 사실 그거 그 어묵바거든요. 네, 어묵바인데 어떤 분은 뭐 요즘에 MG는 뭐 회오리 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 패스. 여러분, 찜질방의 국룰은 뭐죠? 아, 이거는 국룰 맞네요. 그죠?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의 국룰은 삶은 계란에 식혜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삶은 계란은 어디에 찍어 먹어요? 이것도 소금인가요? 네, 이건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그죠? 삶은 계란은 소금에 찍어 먹는 게 국룰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아, 이건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6장 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읽어볼까요? 시. 여러분 왜 말씀을 거부하십니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싱거운 곳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어디 찍어 먹으라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계란은 소금에 찍어 먹으십시오. 그죠? 네. 재밌네요. 조금 더 가볼까요? 찬양의 군대에서 부르는 찬양의 국룰. 아, 실로암. 아, 역시. 군대 가보셨죠? 다 여기. 다 가보셨죠? 그죠? 뭐, 실로암. 그리고 아주 먼 옛날. 그죠? 사랑해요 하면,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발라드, 너는 내 아들이라. 들으면 막 눈물 막 쏟거든요. 이거는 군대에서의 찬양의 국룰입니다. 동의하시죠? 안 하시나요? 뭐 무조건 계란은 소금만, 네, 진리만 수호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국룰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찬양의 국룰은 뭘까요? 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시대, 성경에서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했던 그런 찬양의 국룰. 과연 이 신약과 구약의 사람들은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군대에서는 실로암이라면서요. 우리는 임무와 얘기했습니다. 공통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슨 찬양을 했을까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 맞고 갇힌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른 찬양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과연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무슨 찬양일까요? 이 찬양의 국룰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시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찬양이라고 나오는 그 모든 찬양은, 다시 말해서 찬양의 국룰은 시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다 그렇게 임무와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옥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아마 시편을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몇 편인지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이 시편 70편을 불러도 전혀 무색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성경에서 위에 살짝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원문에 보면 표제어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이 모든 표제어는, 시편의 모든 표제어는 1절에 함께 포함되어서 적혀져 있습니다. 번역본만 그냥 표제어 이거 이거 이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1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표제어 뭐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38편과 함께 오늘 본문 시편 70편은 공식적으로 기념식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공적 예배 있죠? 이 공적 예배 시간에 불려졌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시편 70편 그리고 시편 38편이요. 기념식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다윗이 이 노래를 내가 좀 저작권 좀 발휘해야지라고 하면서 이걸 기념식용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이 노래가 이 공적 예배 가운데 마구 불러지고 외쳐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윗의 찬양을 채택을 했겠죠. 당연했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 노래를 해야 하고요. 또 이 공적 예배 가운데, 기념식에서,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주일 예배 때에도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이 노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배 때 이 노래를 해야 하나요? 살면서 해야 되나요? 예배 때 해야 되나요? 어느 것이 더 우선이고 먼저입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삶이 본질인가요? 예배가 본질인가요? 헷갈리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모여야 할까요? 흩어져야 할까요? 막 생각이 막 흩어지고 있어요. 그죠? 헷갈리죠? 공적 자리에 공적 예배로 모이고 삶의 예배로 흩어진다. 우리는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구심과 원심의 이 원리가, 이 힘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삶으로 뻗어나가는 그것을 잃어버려요. 여기는 안 오고 계속 뻗어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구심이 없어요.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적 예배로 모이고 삶의 예배로 흩어지는 이 구심과 원심의 이 힘의 균형,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형식이 있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질과 형식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 최고의 형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형식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다 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웬만해서는 이 형식에 대해서 얘기 안 하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제의, 제사에 대한 형식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강조하신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최고의 형식 뭐죠? 뭐죠? 바로 성찬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우리는 매 예배마다 이 성찬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수와 또 교회 여러 가지 유무용의 모습으로 성찬을 매주 할 수는 없지만 매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 오늘 질문이 많죠. 우리는 성찬을 해야 합니까? 성찬식을 해야 합니까? 성찬을 해야 합니까? 성찬식을 해야 합니까? 성찬식이란 이 단어에서 본질은 뭐죠? 네, 성찬이죠. 형식은 뭐죠? 네, 맞습니다. 식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찍히심, 죽으심, 피 흘리심을 온몸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내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맛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몸으로, 모든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또 나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의지적으로 주님 나를 위해 찍히셨군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회마다 시대마다 가장 최적화된 예배의 형식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조금 아쉽지만 그 이상한 그 동전 같은 거 있죠. 그걸 성찬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과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 피,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념식에서 불러지는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념식에서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념식에서 본질이 뭐죠? 네, 기념입니다, 여러분. 그죠? 형식은요? 식이고요. 그럼 우리는 이 기념이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념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 르, 하, 즈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 투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 정관사 더예요. 정관사, 그라는 뜻입니다. 즈키르, 즈키르는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직역을 하자면 그 기억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 기억을 위하여, 즈키르. 여러분, 이 즈키르라는 단어 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즈키르라는 기억이라는 명사는 이 동사에서 온 겁니다. 이 동사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주일에 등장했던 인물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스가랴. 스가랴. 스가랴의 원래 이름이 즈카리아입니다. 즈카리아.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럼 즈카리아, 야가 뭐죠? 여호와. 그럼 즈카리가 뭘까요?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즈키르, 기억,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이 본질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8장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거든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방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글자. 네,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 안의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주 안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주는 구원 맞죠? 홍수로 물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특별히 노아의 가족들과 또 암수해가지고 동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서의 삶은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1년하고도 약 한 달 넘게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이 꽤 길었습니다. 그럼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방주 안에서는 어떤 향기가 났을까요? 방주 안에서 무슨 향기를 맡으며 살았을까요? 고향의 향기, 온갖 동물들의 배설물, 뭐 똥오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럼 거기서 그냥 살아야 됐거든요. 사실 방주 안에서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방주라는 구원을 입은 노아의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방주 안에서의 삶은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방주 안에 계십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구원 받은 삶으로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죠.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요청합니까? 또 다른 구원을 요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주에서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입니다. 방주라는 구원을 탔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게 노아의 가족이었고 동식물이었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구출이 필요한 삶입니다. 금방 읽으신 본문이 창세기 8장 1절인데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행위를 해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방주의 뚜껑을 닫아주십니다. 이 출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거기서 뚜껑을 닫을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뚜껑을 닫을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을 주님이 닫아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주에서의 삶은 기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냥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고요.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삶입니다.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냥 그 속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삶이 바로 방주 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자카하르, 기억하셨다고요. 무엇을요? 누구를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안에 탄 생명들을요. 창세기 19장에도 똑같이 자카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누구 덕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의 삶이죠. 선교적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껏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창세기 30장입니다. 그에게는 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다가 바로 기억하셨다.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 하나님의 기억은요, 구원의 완벽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결국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건이죠.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기념식에서 르하즈킬, 이 기억을 위하여 우리는 그 기억을 노래하는데 누가 먼저 기억한 것입니까? 누구의 기억이 더 주도권이 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까? 더 선행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방 읽으신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위기에 빠진 사실조차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이십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주님의 도움을 간접 일일 체험 정도로만 하고 싶으신 건가요? 여러분 위기이십니까?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위기인가? 내가 어떤가 잘 몰라요. 아이들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부모가, 어른이 볼 때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본인은 모르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도 나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러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남녀 관계에서 이런 거 되게 많지 않나요? 애인 혹은 배우자가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제일 힘든 거는요, 용서를 비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용서를 빌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게 힘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기분이 왜 안 좋은지를 몰라요. 왜요? 그 상대방도 본인이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니까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남자니까 철저하게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남자로서 제일 힘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의 기분이 왜 안 좋은지를 꿰뚫어보고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묻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남자들은. 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 때문이야? 오빠 날 그렇게 몰라? 아, 그럼 저것 때문이야? 오빠, 내가 그렇게 단순해? 아, 나 때문이구나. 오빠, 왜 자기를 비하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본인도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가 점점점 그냥 기분이 나쁜 느낌적인 느낌인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진 사실조차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본문 1절, 시편 70편 1절에서 등장하는데요. 힌트가 주어집니다.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70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deliver me, 나를 좀 이렇게 좀 이동시켜주세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옮겨주세요. Help me,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긴급 기도죠. 도움을 요청하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위기일까? 위기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가 주로 다윗이 되겠죠. 시편 기자가 다윗이 나를 도우소서 help me 라고 할 때 시편 150편 중에 총 5번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죠. 물론 나의 도움이라는 명사형은 있지만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건 총 5번이 쓰였다고요. 근데 이 쓰여진 5번과 항상 짝을 이뤄서 등장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후사 혹은 후시라고 하는 속히라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에 빠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간하는 것은 바로 이 긴급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긴급함은 비례합니다. 내가 요 정도 긴급하면요, 요 정도 간절해요. 그죠? 근데 내가 요 정도 이만치 긴급하면 나의 간절함은 뭐 정말 그게 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치는 상황 혹은 본인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모반을 당하고 다시금 목숨의 위태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 위태하고 긴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긴급성은요, 나의 기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속히라는 이 단어가 붙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닥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위기에 없는 거예요. 위기라고 나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급한 사람은 속히 제발 빨리 이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급성은 기도를 바꾸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질을 바꿔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위기가 우리의 다이어트, 영적인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버릴 것과 내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급성은 내 기도로 바꾼다고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남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예를 한번 상황을 가져와 볼게요. 지금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막 바람이 불어요. 배가 파선 직전에 있습니다.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겠죠. 뭐를 버리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뭐를 버려야 되죠? 아, 내가 제일 무겁지? 내가 버려지고 저기 향신료는 살려야지. 그럼 저 향신료는 누군가 입으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런 거요? 아니잖아요. 향신료는 긴급한 게 아니에요. 그죠? 후추는 그닥 긴급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버리고 내가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위기의 순간에서는 내가 뭘 버려야 되지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급한 사람은요, 다 버리고 요거 하나만 찾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긴급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뭐를 남기고 뭐를 버려야 되는가? 이 위기 속에서 나는 뭐를 진짜로 판가름해야 하는가? 뭐를 남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정말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그 긴급함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영적 다이어트를 시키려고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남겨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냥 그 긴급함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남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뭔가를 남기려 하시는구나. 나를 영적 다이어트를 시키시는구나. 나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남기시길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에 있다면 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3일 교회에서 3일 그 결혼 예비 학교 또 기도 학교를 했었고 지금은 통독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결혼 예비 학교 할 때 그 중간에 하나 실질적인 그 강의를 합니다. 그 실질적인 강의가 뭐냐면 혼수 구입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 강사님을 모시고 그 강의를 하거든요. 혼수 구입 어렵잖아요, 그죠? 뭐를 사야 하는가, 이걸 구매해야 되는가 막 고민이 되잖아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강사님은 명확하게 딱 하나 질문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러면은 이 혼수 구입할 때 불필요한 지출을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위기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영혼을 찾을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찾고 나를 추격하고 나를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나의 상함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겪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처럼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급한가? 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것을 고민하실 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이 노래를 해야 돼요. 시편 70편의 노래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그죠? 이 찬양 굉장히 밝게 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여러분 밝음 속에서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왜요? 위기 가운데 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처절하게 외치는 찬양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웃으면서 리듬 타면서 그루브 있게 하는 찬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노래를 해야겠죠. 나의 삶에서 우리 함께한 이 공적 예배 가운데서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 그냥 주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이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과 똑같거든요. 이거든 저거든 어느 한 곳에서 똑같이 인용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유의합니다. 사실 똑같은 본문이기에 유일한 표현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 이 표현은 특별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바라는 것은 목표지향적인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관계지향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죠?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죠. 관계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관념에서 관계로의 전환입니다. 관념적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관계적 신앙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의 관계,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 회복, 그 관계가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구원을 원하는 관념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관계적으로 구체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사랑한다는 게 약간은 관념적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그죠? 종교적일 수도 있고 상황적일 수도 있고 너무 광범위하고 여전히 좀 관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념적 개념에 대상을 추가하면 클리어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교역자 치고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30 중반 넘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저희 삼청 담당하고 있는데 삼청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눈을 낮춰봐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낮춰봐. 여러분, 눈이 낮추는 게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에겐 굉장히 관념적인 개념이었어요. 눈을 낮춰봐. 뭐 물구나물 소라는 거야. 뭐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저 사람과 억지로 뭔가 계속 만나보라는 것인가? 뭐지? 눈을 낮추는 게 뭐지? 뭡니까,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념적이었거든요. 눈을 낮춘다라는 게 뭔가 전혀 감이 안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관계적으로 전환하면 선명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눈을 낮춰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결혼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어떠한 한 구체적인 대상을 소개를 근거로 이 친구 어때? 네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만나봐. 진국이야. 왜 이렇게 미소가 번지죠, 왜? 그냥 이 말만 들어도 좋아요. 눈을 낮춰봐란 말은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닌 어떤 한 대상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며 이 친구 어때? 이 사람을 만나보지 않겠어라고 한다면 관념에서 관계로 전환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의 고민인가? 이 사람을 만나볼까?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볼까? 알아가 볼까라는 그 고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주체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관념이 아닌 그 구원의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관념적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관계적으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의 구원의 대상을 이 땅에 허락하시죠.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구원이 의인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구원이라는 관념에 머물지 말고 그 구원을 대상화하여 의인화하여 성육신화해서 그 사람과 관계 맺으라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 엘로힘, 여호와, 뭐 엘샤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존재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에게 이름을 붙이면 그분보다 더 높은 개념이 있다라는 반증인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이름이 원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 엘로힘 등등등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질문 이상하죠? 정훈아, 네 이름이 뭐야? 뭐 이런 거죠. 전화하면서 나 핸드폰 어디 있지? 뭐 이런 거 같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그죠?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그냥 이 단어의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 조슈아, 그죠? 호세아, 호세아 다 구원이라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라는 제사장도 있었죠.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복음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의미심장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알죠?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고유명사로 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 구원을 관념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제의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구원을 관계적으로 전환하라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관계적 성취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4절에 4절 본문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베 요메르 타미드, 베 요메르 말하게 하소서, 타미드 항상, 익달 엘로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게 하소서, 오하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 예슈아 테카, 예슈아 테카, 테카는 전미사입니다. 소유 전미사로 당신의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예슈아, 당신의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예수이고 예수가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고유명사로 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는 관념이 실제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대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이 위기 속에서 외쳐야 할 것은 바로 구원해 주세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이신 그 예수님과 관계한다라는 것, 그 예수님과 진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 영혼의 구원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관념적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얘기하고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외치는 그 구원 독립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짜 해방, 진짜 구원자이신 바로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갇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갇혀 있어요. 나의 죄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라는 미명하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의 삶이 갇혀 있어요. 우리는 갇힌 자들입니다. 물론 선교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 전하다가 갇힘을 당할 수 있죠. 하지만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God, Him,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뭐라고요? 주님 속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 지금 급해요.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구원을 관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의 상황의 해결만을 위해서 외쳤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외쳤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은 우리의 위기 속에서 뭐를 남게 하실까요? 바로 구원, 예수와 그 예수를 남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 삶을 파고 드시고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관념으로 노래하지 마시고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구원을 사랑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만 남아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이 찬양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은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만 바라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
아,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않,
나의 갇힘 가운데도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요동치 하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방주에 올라탄 자입니다. 주님이 방주에 태워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방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삶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건강, 가족, 관계, 사역, 직장, 구원받았다고 즐거웠던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갇혀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뒤로 제쳐놓고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에게 꼭 이거 남게 하시려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남게 하시려고요. 다른 거 다 던져라. 너의 생명과 무관한 것이다. 이건 남겨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고백 가운데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다른 것 다 놓쳐도, 다른 것 다 뒤로 던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내 고백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오로 그치지 말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내가 그 주님과 관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